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11월 21일 목요일 아래에서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요한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위대한 소망인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가장 큰 적이었다. 왜 그랬을까? 요한복음 8장 12에서 30절을 읽어보라. 여기에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어떤 역학관계가 나타나는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은 어느 것인가?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도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 두 분을 다 알았어야 했지만 그들은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전통과 철학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아버지를 충만하게 드러내 보이시며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을 거부했다. 둘째,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고 하셨다. 말하자면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일지라도 영적이고 경건한 사람이 아님을 말씀하셨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했지만 속으로는 불신이 가득했다. 그들의 그런 상태는 색다른 것이 아니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바로 이런 일들이 오랜 세월 후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을 가리켜 예수께서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비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가진 사람의 가르침과 계명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고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다. 이들이 만든 비극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못된 길로 이끌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일이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요한은 이 차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기록했다. 그러므로 나쁜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은 그들의 가르침을 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스스로 볼 수 있었다. 교훈입니다. 예수께서 유대 지도자들을 아래에서 난 자들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의 가르침과 계명을 따르기 때문이었다. 묵상.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대화를 살펴보십시오. 이것을 보면서 당신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적용.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래에서가 아닌 위에서 오는 가르침을 따를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유대인들의 운명. 그리스도를 거절한 백성들은 저희 도성과 민족이 곧 멸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들의 영광은 깨어져서 바람 앞에 먼지처럼 흩어질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유대인들을 멸망시켰는가? 그것은 그들이 그 위에 집을 지었다면 그들의 안전이 되었을 그 반석이었다.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반대하였으므로 그들의 구원이 되었을 모든 것이 그들을 멸망으로 전환시켰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도록 제정하신 모든 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시대의 소망 600. 위에서 오는 가르침을 따르기 원합니다. 아래에서 와서 우리의 삶 속에 뿌리내린 나쁜 것들이 있으니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와 지도자들을 인도하시고 위를 바라보며 바르게 행동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세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이 고하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이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이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뇌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세 가지 중에서 그 첫 번째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첫 번째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존귀함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체 중에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존귀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대우를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그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안의 보호막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안의 보호막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본문 10절로 11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이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평안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그들은 평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했을 때 즉시 평안은 사라졌고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망을 선택한 자신들을 볼 때 자신들이라면 벌을 내려야 정의롭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믿지 못하자 조건적 사랑으로 자신들의 선택을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평안이 깨지면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평안과 하나님은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과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과 생명과 구원과 진리와 길과는 서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몇 성경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랑과 두려움은 정반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결과가 두려움이 없는 평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18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생명을 구원함으로 그 결과 평안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그 결과로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 평안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생명과 평안이 같은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그 결과로 평안함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9절입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바른 길이 결국 사람에게 평안을 준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안은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과 생명과 구원과 진리와 길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사랑과 구원과 생명과 길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품성을 알 때만 드디어 사람에게는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품성을 알지 못하거나 혹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될 때 평안은 즉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우리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몇 성경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은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평안인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인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겼다는 확신 속에 우리가 그 환난에 대하여 담대하게 맞이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통하여 우리의 평안함이 흔들리지 않은 채 그 모든 위기와 환난을 넉넉히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 그분에 대한 확신으로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이루는 그런 행복을 늘 경험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23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그 마지막 부분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자신의 글로 표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있기를 그는 아주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사울의 논지는 이것이었습니다. 평안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품성을 확신할 때 그분으로 인한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도는 이 평안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평안이 없습니다. 생명 없는 세상이므로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불안합니다.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불안정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신상을 통해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신상을 이루고 있는 구조는 금머리, 그리고 은가슴, 놋 배와 넓적다리, 철다리,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발가락, 그리고 마지막에 뜨인 돌이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는 그러한 구조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머리는 신 바벨로니아, 은 가슴과 팔은 메데 페르시아, 배와 넓적다리의 재질이었던 놋은 그리스를 표현했고, 철다리는 로마,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발가락은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세워질 현재의 열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내려와서 철과 진흙의 발바닥을 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신상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그리고 무너진 그곳에 뜨인 돌이 온전한 태산을 이루어 완벽한 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뜨인 돌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이고 금부터 이 철과 진흙까지의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세운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 자체가 매우 불완전한 구조입니다. 이것을 원자량으로 생각해 봐도 자명해집니다. 신상의 가장 위에 있는 이 금머리의 원자량, 즉 금의 원자량은 197입니다. 머리를 받치고 있는 가슴과 팔, 은은 그 원자량이 107입니다. 그리고 은을 뒷받침하고 있는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노수의 원자량은 65입니다. 또 배와 넓적다리를 지탱하고 있는 다리, 이 다리는 철이 구성되어 있는데 철의 원자량은 55입니다. 그렇다면 원자량이 점점 위가 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역삼각형의 구조로서 밑이 부실하여 열역학 제1법칙인 엔트로피의 법칙에 의하면 밑에부터 부식되어 버리는 구조입니다. 그냥 두어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우리 인간 세계의 구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도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금, 은, 놋, 철, 진흙. 금이 가장 가치가 있고 그리고 진흙은 가장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처음에는 이 금처럼 가치가 굉장했지만 점점 지나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진흙처럼 별 가치가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선이 있었다면 그 밑으로는 절대가 빠진 선이 존재하고 이제는 점점 가치가 하락돼서 선도 아닌 덜한 선이 지배하고 있고 이제는 덜한 선도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의 가치 속에서 사라지고 약한 악이 존재하며 약한 악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짐으로 악으로 치닫고 그 악은 세월의 흐름과 인간의 부패함으로 인하여 극악의 수준으로 발전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은 말세에 치달을수록 사람들의 그 모습도 점점 더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심성도 점점 극악적인 쪽으로 치닫고 있고, 이 세상의 구조 자체도 밑부터 흔들려지는, 그래서 전체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매우 불완전한 구조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때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매우 과거에 비하여 편하고 그리고 발달됐고 신기한 것들 투성이면서도 그런데 마음의 평안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명의 이기들이 편리함을 주지만 평안을 주지는 않습니다. 문명의 이기들 때문에 오히려 골치 아픈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는 인간의 생활에 얼마나 편리함을 가져다 줬습니까? 먼 거리를 단시간에 갔다 올수 있게 만들고 많은 업무를 정말로 손쉽게 빨리 처리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문명에 좋은 기구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동차로 인해 죽는 사람의 그 수는 매우 매우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동차가 아예 없었다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증은 없었을 뻔했지만 그러나 자동차의 발명으로 인하여 생활에 편리는 좋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골치 아픈 일들은 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문제도 그렇습니다. 현금을 갖고 있지 않아도 신용카드로 우리가 어떤 것을 구매하거나 거래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돈을 당장 지불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 유보되었다가 그 금액을 한꺼번에 지불하면 되는 그런 신용카드입니다. 너무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런 편리함 뒤에는 신용카드를 남발하고 오용함으로 인한 신용불량자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골치 아픈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기계가 발달해서 사람의 노동력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편리한 듯 했지만 결국 인간성은 점점 상실되어져 가는 오늘날 현실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런 현실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러닝머신입니다. 러닝머신이 처음에는 속도를 느리게 가지만 점점 속도를 높이면 점점 빨라집니다. 우리 문명의 이기들은 모든 것을 빠르게 해결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동차, 셀러폰, 또 컴퓨터, 인터넷, 이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 정말 많은 빠름을 제공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의 생활에 좀더 편리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졌다면 우리의 삶은 좀더 여유롭고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일들을 정말 빠르게 처리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평안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전히 왜더 숨가 빠지는 것일까요? 마치 러닝머신이 점점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 러닝머신을 타고 있는 사람의 숨이 가빠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냈지만 그런데 결코 평안하거나 쉬지 못하고 오히려 더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 현실의 아이러니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삶 속에서는 스스로 평안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쉼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평안을 얻는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만이 이 쉼이 없는 우리들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확신할 때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사랑을 믿게 되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 사랑의 품성을 가지신 분으로 확신할 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걸어서 성경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상락 목사님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 지난 시간에는 소렌토.
예.
네. 그리고 또 어디
아말피해안.
예. 아,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이 그 아름다움을 가서 보라고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정말 너무너무 궁금하고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천연계가 정말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폼페이. 네. 아, 어려서부터 그 이야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그렇죠.
네, 궁금합니다.
예. 이 나폼서의 마지막 나폼서란 말은 예, 이탈리 남부의 그 유명한 관광지 세 곳 나폴리와 소렌토와 그리고 폼페이. 그래서 이 제가 나폴리에 대한 관광 이야기를 끝냈고 소렌토에 대한 이야기도 끝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아말피 해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이제 이 나폴리와 소렌토의 절경을 눈과 마음에 실컷 담고 아로새긴 후에 발길이 아주 경쾌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고즈넉한 폼페이 어귀에 들어섰을 때 왠지 마음이 무겁고 아주 뒤숭숭하더니 분위기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우리를 맞이하는 호젓한 바람도 맛이 쓸쓸하고 수산했습니다. 괜히 긴장한 듯 초입부터 벌써 이런 불편한 기운이 드는 것은 아마 심판받은 폼페이에 대해 하도 많이 들어 생겨난 선입견 때문일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폼페이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받은 그 뼈아픈 곳이다. 역사의 그 흔적이 우리로 하여금 깊은 상처의 교훈을 주는 곳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인상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입구에 이르렀을 때의 이런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폼페이는 하산 폭발로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에 가는 건 역사의 흉터에서 뭔가 좀 찾는 기분입니다. 역사의 흉터라. 예, 역사적으로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상처나고 난 다음에 낳은 그 흉터와 마찬가지의 그 장소라 이런 뜻입니다. 기원전 3세기경에 건설된 폼페이는 로마 번영을 상징하던 화려한 문명도시였습니다. 지중해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드나들던 항구의 휴양 도시였고 한창 전성기를 구가하던 AD 79년 8월 24일이었습니다. 약 4km 십리죠 떨어져 있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화산이 폭발하면은 그 분출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화산에서 분출한 수백억 톤의 마그마와 뜨거운 화산재가 시속 100여 킬로미터 속도로 날아왔어요. 그래서 4km나 10리나 떨어져 있는 이 폼페이를 덮쳤는데 무려 7m 높이로 다 도시를 덮어버렸습니다. 굉장한 것이죠. 삽시간에 날아온 엄청난 분석과 화산재 밑에 약 2만 5천여 명의 시민이 파묻혀가지고 모두 몰살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폼페이는 그렇게 매몰된 채 그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어졌어요. 그때 여러 지역이 초토화되었는데 이 폭발력은 일본 원자폭탄의 그 10만 배의 위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폼페이야말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받은 비운의 도시입니다. 그 당시 첫 번째 지진이 내습했을 때에 도망친 사람은 살았어요. 로스의 아내처럼 그 도시에 미련을 두고 떠나지 못한 자는 모조리 다 몰살했습니다. 깊은 교훈을 줍니다. 어떤 경우는 이곳을 떠나라고 하는 어떤 징조가 주어지면은 즉시 그곳을 떠나야 해요. 이 폼페이는 그러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베수비오 화산의 화구는 지름이 500m가 되고 깊이가 300m라고 합니다. 화구 벽에서 아직도 보면 수증기가 나고 있는 그런 활화산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다음에 있을 폭발은 훨씬 더 위력적일 것이라고 합니다. 베수비오 화산은 지금도 이탈리아 남부에 사는 주민 300만 명의 목숨을 위협하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산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에 잊혔던 이 폼페이 왜 잊혔느냐? 전체 도시가 말이죠 7면 높이로 다 덮여버리고 그리고 뭐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다 무덤이 되어버렸죠. 예. 그런데 이 잊혔던 폼페이의 존재가 언제 다시 역사의 전면에 살아났을까요? 그게 서기 1549년 수로공사하느라고 땅을 파다가 유적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려 1500년 만에 폼페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1500년 동안 잊혀 있다가 1500년 만에 이제 이 폼페이 역사가 드러난다 이 말.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터라 묻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경고와 교훈을 주기 위해 잠자던 이 폼페이의 참극과 진실을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그야말로 이 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묻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 밝혀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역사는 누가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역사관에 있어서 역사는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창조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기독교 사관은 그게 아닙니다. 역사는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그 계획 안에서 착착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가는 것이 역사라. 이게 기독교 사관인 것입니다. 폼페이는 18세기부터 발굴 작업이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는 도시의 거리와 집들의 윤곽이 대부분 드러났습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폼페이를 내려다 봤을 때에 마치 물고기 모양으로 구성된 계획 도시입니다. 고고학자들이 폐허된 폼페이에서 순식간에 날아온 화산재로 죽은 충격적인 인간의 모습을 발굴해내고 모두가 전율했습니다. 그것을 그 캐스트란 말은 이 화산재 속 공간에 석고를 이렇게 부어서 당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재현한 석고상입니다. 이걸 그 캐스트라고 했는데 이 지금도 그 사람들을 캐스트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복원 기법은 고고학자 주세페 피오렐리 교수가 찾아낸 제작 기법인데요. 그 보면 아주 희한해요. 금화 한 줌을 탁 손에 움켜쥐고 날아오는 화산재를 피하여 살기 위해 달아나다 거리에서 그대로 죽어 누워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이 모를 때는 그걸 보면은 아하, 마지막에 금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근엄하게 이렇게 앉아 있다가 순간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화산재가 날아와서 덮으니까 그대로 그냥 굳어버렸어요.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날아온 화산재에 급사한 사람도 그대로 지금 전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를 빠져나가려다가 질식하여 죽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목불인견의 참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단말마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아비규환의 상황이 눈앞에 선하게 나타납니다. 그 발굴되기까지 1700년 넘게 화산재에 뒤덮여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존 상태는 그런대로 양호합니다. 지금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그 해골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듯 왜 폼페이를 일순간에 멸망시키셨을까? 항상 제가 가지고 있던 의문입니다. 그러나 폼페이의 유적지를 돌아보니 그 이유를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욕할 것이 아닙니다.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이 폼페이의 폐허는 아주 역사적으로 볼 때에 신앙적인 눈으로 볼 때에 아주 당연한 것이에요. 당시의 정황을 말해주는 폼페이 사람들이 즐기던 일상과 축제의 흔적들은 꽤 많이 유적으로 거기 남아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어요. 그리고 목욕, 포도주, 섹스는 그곳 사람들 쾌락의 3대 요소였습니다. 그 로마 사람들이 그 목욕하던 이런 시설들이 이런 거는 말이죠. 요즘 그 한국의 사우나에 가면은 볼 수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그보다 더 이렇게 그 발전된 것을 보게 됩니다. 폼페이는 쾌락의 제국 로마의 한 단면이 로마 권력층의 도덕적 타락을 폭로하는 현장입니다. 귀족들의 여행 장소요, 보양 별장 지역입니다. 실컷 먹고 배부르면은 약을 먹어서 또 토해요. 그리고 또다시 먹는 이런 폭식을 일삼은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즐기며 살았어요. 뱀을 먹고요, 염소를 잡아먹고 정력제로 생각을 하고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한 곳인 봅니다. 남근을 신의 상징으로 섬기고 벽에 그걸 그려놓고 대문에 그려놓는 것을 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락 사업이 번창해서 폼페이는 성적 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폼페이를 일순간에 멸망시킨 그와 같은 그 멸망을 허락한 이유를 대번에 그 느끼게 된 것입니다. 폼페이 도시 서쪽에 마리나문으로 향해서 가봤습니다. 심판으로 폐허된 현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기 위해서 아픔이 담긴 과거의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곳곳이 저마다 품은 이야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도로 양쪽으로 보니까 교회 저택과 도시 울타리에 잔여물이 도열하듯이 쭉 서 있어요. 그걸 다 그 발굴해 낸 것입니다. 아치문을 지나서 언덕에 오르니 사나운 열기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폐허된 폼페이의 유적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도시의 형태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그 당시 폼페이의 기세가 만만치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지금도 그 규모가 방대하지만은 아직도 3분의 1은 발굴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아직 덮여 묻혀있는 미지의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보다 더 깜짝 놀랄만한 게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인도와 차도가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델라본 단차 거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거리를 걷다 보면은 여기가 2000년 전의 도시인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닥이 말이죠. 아주 정교한 바닥, 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돌이 아주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어요. 야간의 도로 표시에 흰돌 배열까지 아주 당시 높은 문명의 일면을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로마 문명의 극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그 발전이 있었던 것을 지금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우상숭배의 흔적이 만연한 아폴로 신전의 유적지입니다. 오른편에 왼쪽 다리를 앞으로 구부리고 두 손을 앞으로 뻗은 아폴로 신의 나체 청동 입상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왼편에 보니까 다이애나 청동상이 있고 중앙에는 대리석 숭배 제단이 있습니다. 성녀 그리고 신전의 봉헌 그 해시계 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성경의 성소처럼 이렇게 그 번제단과 해랑 성소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상 숭배하는 아폴로 신전도 아마 그 성경의 이 성소와 비슷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번제단, 해랑, 성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답사경은 누구나 금방 폼페이의 아폴로 숭배가 만연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안티키리움으로 갔는데 그 당시 생활상을 말해주는 여러 가지의 가사 도구와 탄화된 빵, 달걀 등과 또한 하산 분출로 주고 캐스된 인간 화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됐네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폼페이가 일순간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우선 이야기를 했는데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 성적 타락이 아주 크게 달했다. 막 그런 이유를 우리가 가면은 누구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